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1월 첫 주일부터 하나님에게 대한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정도로 해서 경외심에 관한 이 주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제가 설교에서는 다윗의 경외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다윗이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고 그 자기와 연계된 그 공동체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불사하면서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경외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주에는 또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제가 잠깐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번민이 또 그 고뇌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따르리라,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 하고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들려왔던 말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경외심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과 같이 또 내가 괴롭고 힘들면서도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존중을 해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 독특하고 유일한 모습으로 경외심을 표현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가? 네, 그 질문을 묻는 그 저희는 별로 그렇게 순수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고 꼭 그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끔 만든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 급선무고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의 아픔과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그 아픔을 나 혼자 짊어지고 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또 이야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리고 또 봐주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끙끙거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 나 혼자만의 아픔이요 질고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을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그것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외하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그 바닥에서 진수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특별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 거슬린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익숙해진 방식이나 또는 어떤 느낌에 거스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불일치를 느끼고 불편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피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런 것들 나에게 거스리는 거 있으면 싫어지죠. 그러면 그것들 나중에 단호하게 또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죠. 화가 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보복하죠. 자, 나에게 거스리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불일치를 느끼고 그리고 불편한 그런 아주 다소 약한 차원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복하고 싶고 그를 막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강렬한 악한 감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주장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에 안 드는지를 꼭 설명해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든지 내 자기중심성 문제 때문임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두 가지 경이로운 일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내가 이렇게 피해가고 싶고 한 이거 도대체 나의 뭘까? 아, 자기중심성. 아니 그 완벽하게 고쳐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거 고치고 싶다. 내가 이거 죄인 것을 인정한다. 이런 아주 경이로운 일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신 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이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영혼의 눈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장차 주실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소망과 기대를 갖도록 나를 그토록 설득하시는 주님의 집요함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열정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열정 만나십니까? 도대체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불러주시고 또 나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예배를 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이 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나를 무엇을 궁극적으로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줄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보면서 성화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고쳐지는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성화되는 어떤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고, 상상치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업을 상속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집념, 그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집념 앞에 우리는 늘 설득당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하시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맹세하시는 이 유업의 풍성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상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면면이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더, 영어로 하면 more, 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심지어는 더 좋은 부활, 큰 구원, 더욱 이런 말. 히브리서에는 정말 그런 말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집념을 가지고 만나시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마다 자, 나가서 더 싸워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라. 라는 그 믿음의 싸움을 굉장히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동기부여, 믿음의 싸움의 동기부여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과 삶의 어떤 지점에서 깊은 가치 있는, 정말 맞닥뜨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그 믿음의 싸움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 동기부여 없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뿐이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들, 그 상태로밖에는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만날 때그 정말 그 맞닥뜨리는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의 동기를 얻게 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아파 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나의 아픔을 나 대신 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계시고 기꺼이 그것을 지어주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얼마나 막연할 수 있는 말인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좀 가이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자녀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중대한 일이 닥치면은 두려움이 앞서고, 그리고 또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병치를 해야 되고 하느라고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애가 실패자라는 느낌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 자기 아픔을 알아주는 엄마나 아빠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더 아파해 준다면 그 가족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무슨 결과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통합니다.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아파하는 가운데 교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고학년 소녀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는 그 질문지를 받았답니다. 이 아이가 그 답으로 쓴 것은 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 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결혼 못할 것을 이렇게 좀 짐작을 했는지 이런 말을 썼나 보다 하고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엄마가 되고 싶다고 썼니? 했더니 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도 엄마가 되어서 나처럼 아파하고 힘든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사람 될 거예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벌써 무엇이 통한 거죠?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엄마와 교감이 일어난 거죠. 더 나아가서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엄마 말을 따르고 싶고 엄마라면 엄마 말이라면은 다 경청하고 싶고 한 그러한 그 엄마를 향한 말하자면 경외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늘 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내적인 성품과 또는 어떤 뭐 습관의 문제 때문에 또는 중독의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만약에 야, 네 인생 일로 가져.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응? 자, 됐지? 그렇게 하면 부모라 그래도 싫죠. 나는 아픈데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꼭 자기 체면 차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접근은 별로 통함에는 교통에는 도움이 안 되죠. 나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존재가 나의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나의 삶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소망의 싹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랑 가장 잘 통하고 또 내가 더 통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날 이해해 주는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아닌가요? 정말 그와 함께라면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그냥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 뭐 탓하거나 뭐또뭐 환경 탓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과 선지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스크린에 한번 올려봐 주시. 네, 저건 지금 모자랍니다. 칸이 모자라서 다못 적은 건데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주님을 기타 등등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 마음이 상한 자. 이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너무 쉬운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더 가까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생명의 비밀을 왜 이들에게 더 열어주기를 원하셨고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들은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조건적으로든지 하여튼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경제력이 약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고난과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자기의 내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통맞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외에는 이것을 어디다 내놓을 데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만 이게 한 편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읽으셔도 20분에서 30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 등등 이렇게 말씀 나오는 그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하시면서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을 시인이 잘 표현해 왔는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마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그냥 슬쩍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난한 자인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사야를 통한 약속이 먼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복음?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늘 정말 갈 길을 잃은 양들처럼 보이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문화에 좀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한다면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애를 보시고 우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 눈물을 그칠 수 없었던 주님이죠. 아픔을, 누구의 아픔 때문입니까? 우리의 아픔 때문이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고통, 그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그 자기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난 더 아프다,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척추를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본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대입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죄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만났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곤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큰 어떤 부유한 부족의 어떤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내적인 번민이 정말 심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왕궁의 왕이 되기 전에,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이미 어떻게 경외함을 실행했는지 우리가 보셨죠. 또 밧세바와 또 그 남편 우리아를 향한 그 중범죄를 지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아픔, 이것을 주의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해서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체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있죠. 자기가 왕으로 잘 하다가 그런데 아들이 자기 원수가 대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아들에게 정말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그 심정은 사울에게 젊은 시절에 쫓겨다니는 그 심정과 비교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자기를 놀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심의를 놓아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많은 그런 경외함의 사건들은 정말 이들이 고통당하고 아팠을 때였다라는 거죠. 나의 그 아픔에 공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들은 거기서 안위를 얻고 내 결과가 좋아지지 않고 비록 쫓겨 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경외심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경외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끝일 것 같은데 그런데 상상치도 못할 어떤 하나님은 또 정말 너무나도 황공스러운 황송한 그런 일을 한 가지 행하십니다. 당신에게 다가서는 그 경외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 나머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더 큰 자의 이름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맹세하시는데 너에게 어떠한 복을 줄 것인지 기대해라.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자 했지만 아직 맹세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그 당사자들의 그 파기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율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는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오늘 히브리서를 다 강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고 난 그 사건 이후로 복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시험이 통과된 것이죠.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다윗에 대해서도 맹세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의 그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이실지 제가 확신할 수가 없지만 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왕국을 약속하시는 그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는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89편 3절에 4절 제가 스크린에 띄었었네. 아직도 많이 안 갔네요. 네. 네. 딱 걸렸습니다 오늘. 보통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 네. 거기 보시면 저도 지금 뭐 잊어버렸네요. 한번 네. 맹세하기를 내 너와 내 자손을 영원히 하고 내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 맹세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전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뭡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하게 은총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주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변개치 않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그 교통과 만남과 그리고 그 통함 속에서 그것을 약속받을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주를 보면은 나는 티끌의 티끌의 티끌도 많아, 그것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맹세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졌겠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죠. 나의 아픔을 나누는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과 순종을 확인하시면 결코 헛되지 않으시는 그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경외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성도는 자신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존중과 순종, 그리고 앞으로 그 헌신의 삶은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의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사람은 함께 기뻐하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축하할 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면 며칠 갈 수 있고 또 몇 주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아픔을 나누고 통한 그 존재는 내게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가다 얘기합니다. 그 저희 펄스에 살 때 학생 시절에 이제 가난할 때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우리 아기가 주라고 주스 두 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학생 때는 주스 두 통을 살 여력은 없잖아요. 한 통 사죠. 근데 두 통 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약함을 그리고 아픔을 어떤 하소연을 다 알아주시듯이 그렇게 주니까 주스 두 통이 오늘날에도 저희 부부의 대화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권사님이셨어, 그지?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또 그것에 또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동참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파클랜드에서 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출신인 그 한동호 박혜원 집사 가정에 두 딸이 바로 그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작은 딸은 일단 빌딩 밖을 나와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리고 큰 딸은 학교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그 클로셋에 숨으라 그래가지고 그 클로셋에 들어가서 한 시간 있었답니다. 아, 그 깜깜한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저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이 총기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젊은 형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야이 그 다음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보러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아파하란 말이야. 그 메시지를 제가 조금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 저 그렇게 뭐 무감각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직도 화가 나요. 그 생각.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고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런 말 나올 수 없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내가 총기 사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가 더 심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을 품고 계신 그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한다라는 거는 그 존재를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뭐 네가 잘하고 못하고 뭐 너의 조건이 어떻고 그런 거 아니라 너의 존재를 기억한다. 아파할 때 내게 토로하는 너의 존재를 내가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죄의 아픔을 당신이 함께 당하면서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느끼던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픔 없는 삶의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파합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 이 아픔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나의 아픔에 동참해 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그냥 뭐 우리를 그냥 뭐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줄게 이러신 거 아니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셨기 때문에 그 아픔 당할 때마다 그래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느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또 만나고 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것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억지로 또 그걸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것처럼 또 고욕이 없을 것, 곤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로 사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약한 자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파하시고 우리를 아파하시고 나를 아파하시고 한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또 다시 느낀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약함 속에서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실 수 있죠. 이 약함 속에 구원의 여명이 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큰 안위의 소망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비천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생명줄 때문에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큰 안위로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에 우리 이곳의 개인습이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 옆에 지체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맹세로 세우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큰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